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쪽지를 받으시고 깜짝 놀라셨죠. 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오늘 다할수 있을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평소 끝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근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3월 14일, 13일 이제 선교지의 상황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귀국하고, 또 교회의 배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서 얼마 전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여행 비자를 신청했는데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짜리 여행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여행은 할수 있나 보구나. 지금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잠깐 여행 비자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장기 비자, 1년 이상의 장기 거주 비자가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게 되면 제가 올 여름에는 다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을 진로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보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설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한 7년 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헷갈립니다. 막 당황스럽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봐주시면서 예쁘게 미소를 지으면, 아, 그래도 내가 전혀 엉뚱하게 하는 건 아니구나,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제자들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 딱한번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아니, 그전과 그 이후에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는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사도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강하게 이제 변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내 사도권. 자, 사도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아주 영예로운 명칭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본문에서는 어떤 칭호, 직분을 가르치는 의미로서 마가가 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쓴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말할까요? 사도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 받고, 예수님의 위임 받은 그 일을 행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을 보내신 그분 앞에 되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하는 이 기능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사도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쓴것 같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한 일,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후에 이제 신약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도들을 이후 사도성, 사도가 이제 다 죽었잖아요, 순교하고. 그 사도성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바로 교회로 옮겨졌다고 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도성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 우리들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분이 위임하신 일을 행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되는 속성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도성을 이어받았다면 교회의 본질은 이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지고, 세상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고 오카나 목사님 그 제자론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1차적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본질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예, 설 여지가 없죠.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보냄받았던 사도들,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30절 보니까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보냄받아 저희들이 가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성취에 흥분되어져서 아빠 제가 이걸 했어요. 아빠 제가 이것을 보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다면 다시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과 보고를 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 사도성을 이어받은 우리들 교회도 언젠가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쁨과 흥분 가운데 보고해야 될 날 오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본문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라는 이 이 선교사라는 이 말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 라틴어의 어원도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사도가 쓰여진 그 히브리어의 어원과 일치합니다.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의미도 보내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그렇다면 선교사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 의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능적인 거예요. 제가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저의 기능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 다른 문화권,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라고 구별되어 보내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귀국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일들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부서나 기관에서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끔씩 그런 것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눌 때 여러분들도 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눔으로써 아,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뒤에 누군가 같이 있구나. 우리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간이 너무나 벅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하도록 두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선교 용어로 이걸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잠시 왔을 때 반드시 선교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디브리핑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디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들이 더 선명하고 더 균형 있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 또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또는 그 슬픔과 힘든 일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금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감정적인 이 이제 정화를 경험합니다. 아, 이런 일 가운데서 내가 힘들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사람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줬구나. 아, 지금 보니까 이런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되면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적인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디브리핑은 선교사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그 보고하고 성도들이 함께 듣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교사로서의 한 가지 소망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또 와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구나.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래알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인 온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지체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흥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저는, 예, 우리가 듣는 만큼 알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헌신하고 아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재미를,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31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일과 쉼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잘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흥분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서 더 이상 가다가는 탈진이 이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그들이 육체적인 쉼을 얻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곳에서는 신뢰할 실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 예수님도 사람 앞에 어떤 큰 일을 행한 이후에는 반드시 뒤로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도 있고 좌우도취해서 교만하여 넘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간 지쳐서 탈진할까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이 쉬라고 그 쉼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시는 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람들 눈에 띄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보살펴야 됩니다. 또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러 오기도 하잖아요. 때로 저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비자나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귀국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이제 조금씩 되어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생기게 되죠. 정년이 되어서 이제 선교지를 철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 그 일이 수행되는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 10년, 20년 한 게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 이분들이 왔을 때 쉬게 하는 것, 귀국했을 때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때로는 은퇴 이후에 선교를 다 마치고 오셨을 때, 그래도 걱정 없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선교다. 이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선교사니까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베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 아닐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32절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안 되겠다. 배 타고 저 멀리 가보자. 예수님은 명백히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갈릴리 호수는 그리 크지 않아서요. 때로는 배로 가는 것보다 이 도보로 빨리 걸어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쪽에 지름길이 있지 하면서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처럼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34절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영적 갈급함.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그 영적 갈급함을 체험받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에 살폈던 그 전 문단에 있는 사건 잘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여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보세요. 헤롯 왕의 이 공포 정치에 의해서 그나마 있던 선지자 의인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나마 있던 의인도, 양심을 가진 자들도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감히 땅 위로 올라와서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무릅쓰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득세합니까? 감언 이설, 또 아첨과 아부하는 사람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죠. 그럼 시대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암울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들은 진리에 배고픕니다. 진리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을 때마다 진리를 아는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참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그들의 막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겠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온 것 아닐까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34절에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조금 있는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선심을 베푸는 정도의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것의 어원은 자기의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깊은 아픔을 느끼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시대를 밝히는 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갈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방황과 갈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분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느끼신 이 감정을 우리들도 느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만 사용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야.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분명히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정도, 그 깊이까지는 못될지라도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날마다 풍성해져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4절 마지막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라. 그분이 긍휼의 눈으로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쳤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진리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풀어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시작되었을 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천상의 잔치가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즐거움, 어떤 특히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가르침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너무 기쁘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다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육신의 배고픔도 잊었을 법합니다. 인간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은 영원토록 깊은 공허와 갈증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이라든가 헛된 가르침이 득세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 안에 있는 그 공간,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먼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기쁨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진리로 배부르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각 부서의 어리든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이든 담당하고 있는 그 교역자들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말씀의 강단에서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곳에 오는 가란 영혼들이 그 생수의 물로 배부르고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일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여나 근심되게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잘 섬겨야 되는 책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연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풍요의 시대에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았던 것처럼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가끔 새벽 설교를 합니다. 로테이션에 따라서 제 차례가 되면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한 6년, 7년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즐겁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나누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제 아내가 도대체 설교가 왜 그러느냐? 그게 정말 본문이 말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핀잔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저와 함께 신대원을 공부했고요. 학교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동아리에서 말씀 연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법 말씀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건 내가 준비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당신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 듣는 사람이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 은혜가 되겠어. 이렇게 둘러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요. 부교역자들이 설교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요예배나 아둘람 기도회나 때로 심야 기도회에 부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섭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오늘 말씀은 어떨까? 아, 기대가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떤 메뉴가 올라올까?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에 메뉴 고르듯이 이분은 이렇게 하네. 저분은 저렇게 하네. 이분은 저게 좋네. 저분은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죠.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자칫 우리 귀에 즐거운 말. 아, 설교 참 잘하네. 좋다. 거기까지. 귀에서 머리까지.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부딪히고 나로 하여금 결단의 자리까지 이끌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설교자가 정말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준비했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기억 그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으로 작정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설교자가 죽쓰더라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은혜 받으려고 그 갈급함 때문에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사회가 부흥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풍요로움 시대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갈급함이 살아있는가? 저 설교는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 나는 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을 더 깔아야 돼. 그 사랑이 더 눈이 떠여야 돼. 이런 갈급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다면 하나님 여러분께 은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35절 때가 저물어가매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고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했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이 저녁때도 벌써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저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먹게 해야지요. 아니면 거기서 뭐 여관이라도 구하든지 집에 가든지 해야지요, 예수님. 그래서 36절에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입니다.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급하고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했던 베드로, 예수님, 마 여기가 좋습니다. 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밤새도록 말씀하십시오. 제가 경상도 말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저 촌에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자,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왜 안 나타났을까요? 아마 거기 있던 제자들은 다 한마음으로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마을로 가서 사 먹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그 전반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정말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떠본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실제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풍요의 원천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풍요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풍요의 원천이신 예수님,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아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 있으시다면, 제자들이 그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저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대답이 바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가는 30절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는 뭐죠? 기능적인 측면, 그들이 한 일,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일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도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천이 갈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보냄받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풍요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며,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오늘날 그분에 의해서 보냄받은 교회가, 즉 우리들이 모든 풍요의 원천이시며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신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다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동일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금전적인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풍요의 원천이신 그분은 결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만 품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품었더니 이곳에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품으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품으면 그들이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풍요의 원천이신 그분, 그분이 품고 계신 그 긍휼한 마음 내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 그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 하반부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을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 장정의 8개월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이 넘는 그 돈, 아니 예수님 그 돈을 여기다가 쏟아 부으라고요? 39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때를 지어 50씩 100씩 앉게 하라.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50씩 100씩 앉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왔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를 다한 이후에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어도 떡과 고기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열두 바구니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먹은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계셨기에 그분은 다섯 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풍요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진리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게 기적이죠.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적이죠. 그러면서 참 자유와 즐거움을 누립니다.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육신적인 피로까지도 돌보시며 채우십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영광 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것을 믿기에 내 손안에 비록 내 한 식구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밖에 없지만 그 영광 중에 풍성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미소를 지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왜요? 그 기적은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풍요의 원천이신 그분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품으신 긍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아간다면 나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단지 배고픔만 채우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 거듭나게 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눈뜨게 하고 비록 그 가진 것이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행복의 기준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진정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